시편 63편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리고 오늘 63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에서는 다윗이 비록 무리 없고 마른 그런 황폐한 땅이 있지만 하나님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찾고 앙망하는, 아니 이전보다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또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8절부터 11절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세 부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서는 나와 관련해서, 9절과 10절에서는 대적들에 대해서, 11절은 왕과 관련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대적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패턴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재이고 현실인데 이 고백은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어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고 또 소망을 두는 행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하나 버릴 구절 없이, 버릴 단어 없이 다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이게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이러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의 배경은 이 황무한 광야입니다. 황폐한 땅인데 이런 황폐한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아니고 잘못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형통하고 평안하게 있었는데 광야로 어찌 보면 내쫓긴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이 표현 안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나게 된 것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어디로 데리고 가시던 주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내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이 따르겠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다윗이 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참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주님을 따를 때 나의 영혼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몸이 주님을 따르는 거죠. 내 육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에도 건성으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을 때에는 선생님은 떠들어라, 나는 자겠다 이러고서 엎어져 자는 때들도 있고, 또 사람이 상황이 어렵거나 망하거나 너무 힘들 때에는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멍한, 영혼은 그 자리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황폐한 광야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되 건성거성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의무적으로 습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의 영혼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 따라간다고 표현을 하죠. 멀찌감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리고 결국에는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붙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광야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8절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께서는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따라간다고 하면 앞에 주님이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앞에 가고 계시고 내가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려면 앞에 가시던 주님께서 잠깐 멈춰 서시고 뒤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내 옆에 오셔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너는 따라오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래서 막 쭉쭉 걸어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따라올 테고 그럼 복 받겠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무심하게 그냥 막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거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 부인이 따라오든 말든 그냥 앞으로 막 쭉쭉 걸어가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가시다가 잠시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시고 이 뒤로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따라오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기서도 당연히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 오른손 왼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 왼손잡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쓴 거죠. 주께서 주님께서도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게 이제 현재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9절, 10절인데 이건 대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하는가? 9절을 보시면 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하냐면 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죠. 대적들은 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 사람들.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나와 대적들의 모습은 달라요. 왜 나를 이렇게 따라오고 쫓냐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나의 모습과 정반대인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대적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붙어있는 헐떡거리는 숨조차 다 끊어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쫓는 자들 나를 찾는 그런 자들인 거죠. 이게 대적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대적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뒤에 보시면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골짜기를 뜻할 수도 있지만 뭐 물론 그런 뜻이겠죠. 동시에 무덤을 뜻하기도 합니다.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10절에 보면 카레셀에게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게 될 모습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도 얼핏 보면 그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결과만 표현을 한 거죠. 세상 어느 누가 자기가 자기 발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자기 발로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휘어잡으시는 거죠. 앞에 있던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는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지만 이 주님의 백성을 해하려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확 붙잡으셔서 그들을 땅 깊은 곳으로 쑤셔 넣으시는 곤두박질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생략되어 있을 뿐인 거죠. 10절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카레셀에게 넘겨진다.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전쟁에 패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 패배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승냥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승냥의 먹이가 되게 한다는 말은 카레셀에게 넘겨진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 패배해서 내가 카레셀에게 대적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상황에서 대적들이 나를 그냥 칼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저 녀석들은 칼로 죽이기도 아깝다. 그냥 승냥이들한테 먹잇감으로 줘버리자고서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향해서 전쟁에 패배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승냥의 먹잇감이 되게끔 그렇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세우시는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의 내용과 9절, 10절의 내용은 대조를 이루죠.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또 대적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행동하시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묘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주님께 맹세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들 중에는 이런 종류의 두 종류의 왕이 있다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 맹세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왕들은 자랑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거리를 주신다는 거죠. 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왕들은 그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을 그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미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 정도의 나이가 되고 저 정도 이렇게 쭉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말 시작하면 아무도 말 못 막습니다.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입 좀 다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혹은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은 간혹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학생이라든지 뭐 이러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그러나 아무도 말을 못 막는다고요. 하물며 권세자인 왕이 무언가 말을 시작했는데 누가 그 입을 틀어막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틀어막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주신 권세를 지멋대로 사용하는 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를 틀어막으실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8절부터 11절은 세 부류와 관련해서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고백합니다. 나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비록 내가 지금 황폐한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봅니다. 또 대적들과 관련해서도 그들이 지금은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다시 미래를 바라봅니다.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미래를 바라보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이 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한 이 모든 고백이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그리고 통치자를 향하여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8절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형통함 속에서 도리어 어려운 고난 가운데 굴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서가시다가 나를 향하여 뒤돌아서시며 나의 손을 꼭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식은 손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맞잡아 주시며 참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